우리가 지금까지 개역 성경 분석해서 킹제임스 성경과 이제 개역 성경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또 뭐 다윗을 통해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또 신약 성경 같으면 마태, 마가, 누가 또 요한 그다음에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을 통해서 자필 원본을 줬어요. 한 번도 주니까 한 번. 딱 한 번 준 거예요. 자필 원본. 그 이후에 그 기록들을 여러 사람들이 이제 카피를 해서 그래서 사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본들. 그래서 지금까지 사본들이 쭉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가운데 신약 성경 같으면 약 6천 개의 지금 사본이 존재하는데 그 사본들을 모아가지고 구약 성경 같으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신약성경 같으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본문을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 어떤 사본도 그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그런 사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합을 해서 이제 본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본문을 만들면 구약성경은 히브리어, 뭐 소수 이제 아람어가 있지 하지만 어쨌든 히브리어 구약성경 본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약성경은 그리스어 이 본문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저나 여러분 또 미국 사람들 뭐 스페인말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말 히브리말을 모르니까 그 히브리말 그리스말 여기에서 번역이 된 성경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된 그런 성경을 원래 영어로는 version 그렇게 얘기합니다. 역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본? 그러니까 킹제임스 version. 그러면 킹제임스 역본. 인터내셔널, 뉴 인터내셔널 version. 그래서 신국제 역본.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역본이 이제 나오죠. 역본은 번역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제 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원어 성경을 읽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된 그 성경을 읽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본이 이 이방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 그래서 신약성경 같은 경우는 신약성경 이 원본이 주어지고 나서 100년이 지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 하나님 말씀들이 여러 나라 말로 이미 번역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번역을 하려고 하면 어떤 책이든 이게 성경책이든 아니면 심지어 무슨 소설책이든 시든 그런 번역에 대본이 있어야 되고 번역을 하는 번역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번역자가 똑같은 걸 번역을 해도 똑같아 대본이. 그래도 그 번역자가 가지고 있는 사상, 철학,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체, 또 이 사람이 뭐 한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의 아이들만 늘 다루는 사람이냐, 아니면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높은 수준의 사람들을 다루는 그런 사람이냐, 이거에 따라서 대본이 똑같아도 그 나오는 이 번역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나라는 성경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성경 문제가 있냐? 첫 번째는 번역의 대본이 두 개입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번역의 대본 하나만 주셨는데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들에 가감하고 또 변개하는 그런 일을 해서 실제로 지금 구약성경도 번역의 대본이 두 개고 신약성경도 번역의 대본이 두 개인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거의 대다수 모든 성경은 천주교 소수사본 여기에서 나온 소수 본문을 사용해서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삭제되고 변개된 부분이 본문 자체가 삭제되고 변개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뭐 신약성경 같으면 13구절이 없음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서 보시면은 제목이 8000 differenc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이 무어맨이라고 하는 이 박사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본문 같으면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공인 본문 이게 있고 다수 본문이에요. 사본들의 99%가 지지하는 다수 본문 이것과 그 다음에 소수 본문을 그거를 그리스마를 다 하나하나 다 비교해서 가서 봤더니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말로 적어도 8천 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8천 개 차이가 있는 거를 엑셀에 다 집어넣어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다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볼 수 있게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베드로 전후서만큼의 길이가 짧은 그런 성경이 소수사본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역성경을 읽거나 NIV를 읽으면 킹제임스 성경이나 아니면 흠정력 성경에 비해서 베드로 전서 후서만큼 그 분량만큼 성경이 짧은 거예요. 그런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교리적으로 오류가 많은 이와 같은 성경은 이제 읽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또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시면 우리 keepbible.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가서 성경 지킴이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의 출판사 이렇게 치면은 keepbible.com 성경을 지켜라.com 여기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에 메뉴에 가서 보시면 그러면 자료가 있어요. 자료. 그 자료 한번 다시 누르시면 그 자료를 누르면은 문서 자료가 나옵니다. 이 문서 자료 안에 제가 저 PDF 파일 저거 이렇게 두꺼운 책 PDF 파일을 그대로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8천이라고 검색하는 데서 8천을 쓰면은 저 안에 한 100여 권 이상의 무료 책들이 이제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아까 이야기한 그 무오메 목사님의 8천 개 차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직접 PDF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 말고도 계속 넘기시죠. 가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개역성경 분석 200쪽이 넘는 이런 책자가 있는데 이런 책자도 거기 가시면 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또 넘기시고요. 또 요새 이제 재림, 휴거, 세상이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 제가 이제 인공지능 요새 이제 설명도 많이 하고 전 세계가 공산화 아니면 사회주의화 되고 이러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다가온다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재림과 휴거 바로 알기 100쪽짜리 이런 책자나 재림과 휴거 역사와 영혼의 파노라마 뭐 이런 책 그 외에도 우리 출판사에서 만든 모든 책 우리 교회에서 만든 모든 책 이거를 PDF 파일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무료로 인쇄해서 나눠주고 그러다 보니까 요 근래에는 외국에서 사시는 분들이 그걸 외국으로 좀 보내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셔서 다 다운받으시고 미국 같으면 다운받은 다음에 그 파일을 가지고 킹코 카피에 가면 뭐 재본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내드리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keepbible.com의 자료실에 가서 문서자료 갔으면은 그 안에 많은 무료 책들을 여러분 이제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 드리고요. 이왕 문서가 이제 나왔으니까 또 재림과 휴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 거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은 김재욱 형제가 이제 만든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출판사에서 냈는데 요 근래에는 이제 다른 출판사에서 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이걸 잘 이렇게 요약을 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과 함께 잘 정리를 해놓은 이런 책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은 저 책을 이제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사시는 이런 분들은 예언과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는 이런 뭐 성경책 뭐 이런 거 스타디 바이블 이런 거 이제 원하시면은 팀 라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저분이 쓴 책이 레프트 비하인드 남겨진 자들 그래서 우리 영화도 1편 2편 다 봤잖아요. 그 유명한 그런 그 영화 이게 이제 소설을 저 팀 라헤이 목사님이 쓴 건데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입니다. 아주 펀더멘탈한 그런 근본적인 교리를 가르치는데 이분이 이렇게 스타디 바이블을 만들었어요. 그 스타디 바이블의 이름이 프로퍼시 스타디 바이블, 예언 스타디 성경.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가시면은 여러 가지 이런 그 칼라 차트 뭐 이런 것들과 함께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amazon.com에 들어가셔서 저렇게 타이핑 치고 뭐 구매하시든지 킨들로 보시든지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실까요? 예. 자,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 참조해 보시면은, 현대 역본하고, 그 다음에 루터 성경이나 킹잼 성경, 이런 성경들하고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런 거 이제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의 대본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또 심각하게 들어있어요. 그건 뭐냐, 중국 성경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중국이나 인도에서 나온 유교, 불교 등의 샤머니즘의 영향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자들의 사상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국 성경의 영향, 그 다음에 중국이나 인도 이런 데 샤머니즘의 영향, 우리가 그렇게 몇천 년 동안을 살아왔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들어있어서 성경을 그 식으로 해석해 놓은 게 굉장히 많이 있다. 자, 중국 성경 영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자를 중국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이거는 축약하는 그런 문자예요. 우리가 표의 문자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뜻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말로 된 한자를 사용하면 긴 거를 짧게 딱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성경을 번역할 때는 간혹 그렇게 짧게 축약하는 것이 실제 원래의 뜻을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짧게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확성이 중요하냐 아니면 간결하게 잘 읽히는 게 중요하냐, 그렇죠? 이번에도 이제 4월 10일에 이제 총선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전자투표 뭐 해갖고 빨리빨리 해서 결과 빨리 나오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이제 하는 거고, 많은 또 이렇게 민주주의 사랑하는 이런 분들은 조금 시간이 더 들더라도 정확하게 계수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수개표해야 된다 그러고 이런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경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짧게 해서 빨리빨리 잘 읽히는 이런 게 좋겠어요? 아니면 더 정확한 게 좋겠어요? 성경은 일단은 정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읽힘성을 따져야지, 정확성이 없는데 일단 잘 읽힌다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짧아요. 모든 게 이렇게 다 이렇게 축약이 돼 갖고 그러다 보니까 짧으니까 읽기 쉽고 외우기 쉽고 한 그런 장점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뭐가 떨어지냐, 정확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문자 그대로 가져와야 될 거를 그거를 한자로 축약을 해서 가져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성경이 주려고 하는 그런 뜻을 전달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한자는 하나로다 이걸 뭘 표현하는데 그거 자체가 여러 개 뜻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걸 써놓고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같은 글자인데도 뜻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말은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한자는 그런 뜻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단이 나오기가 대단히 쉬워요. 중국 성경을 갖고 하면. 중국 성경. 그래서 위트니스라든지, 뭐 그래도 조금 낫다고 하는 뭐, 이 워치만이라든지, 중국 사람들의 글을 읽고 뭐 영혼육이다 뭐 이런 거 얘기하면 거의 백발백중 이단이 되기 쉽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국말 한자라고 하는 거의 그 특성이 보는 사람마다 달리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중국 사람들 글자 이거 이야기 이제 하면서 혹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한글만으로 모든 문서를 작성하고 모든 책을 만들고 모든 걸 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내가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미 한자는 우리나라 문화의 일부가 됐어요. 우리나라 문화에서 한자를 떼내면 문화가 형성이 안 됩니다. 이미 문화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기본 한자를 모르고는 심지어 자기 이름의 의미도 모르는 그런 일, 자기 아버지 이름이 뭔지 뜻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 생기며 그렇게 되면서 결국 문해력이 저해가 돼요. 뭐 이걸 글을 써서 주면은 이걸 읽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빈번하게 지금 뭐 현실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고등학교 때 국가가 기본적인 한자 공부를 시키는 거는 문해력 향상과 대한민국 문화 이런 사상 이런 거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요 근래 그 문해력 문제 때문에 아주 웃기는 그런 일이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청년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지 왜 사과를 심심하게 하냐고. 그렇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왜 심심하게 사과하느냐. 그렇죠? 사흘과 사일을 구분을 못해요. 사흘과 사일을 구분을 못해요. 오늘 금일 마감입니다. 그럼 그걸 금요일로 생각하고 금일 마감한다 이랬는데 그냥 금요일 마감으로 생각하는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테스팅하기 위해서 다음 보기에서 향연과 향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적절하게 쓰인 문장을 하나 골라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1번, 그는 올해 향년의 나이를 누리고 있다. 2번, 그는 향년 8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3번, 그는 향년 78세를 일기로 파란만장한 삶을 마쳤다. 4번, 그는 향년 60세로 환갑을 맞이했다. 5번, 그는 향년을 맞이하여 고의원을 열었다. 여기 향년, 향연 이런 이제 말이 나오는데 여긴 2번 빼고 나머지는 다 틀린 말이에요. 2번, 그는 향년 8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자, 그래서 향년이란 단어는 한평생 어떤 사람이 살아서 누린 나이예요. 죽을 때 나이를 말할 때 쓰는 단어가 향년이에요. 그러니까 향년은 돌아가신 고인에게만 쓰는 말이지 살아있는 사람에게 제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신데 향년 70세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만 쓰는 거고 향연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특별히 융숭하게 손님을 대접하는 잔치 향연을 베푼다 이럴 때 이제 향연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아이들이 한자를 전혀 배우지 않으니까 향년이 뭔지 향연이 뭔지 심심한 사과가 뭔지 하여튼 문해력 저하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사실은 이미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한자를 좀 공부를 국가에서 좀 이렇게 시키는 게 기본적인 거 2천자든 3천자든 그렇게 해서 자기 이름의 뜻 정도는 그래도 알고 이렇게 써 있으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 정도는 알아야 신문도 보고 이렇게 옛날 글도 읽고 이럴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는 필요한데 오늘은 성경 번역과 관련해서 오늘 제목이 개혁성경의 천국은 심각한 오역이고 반드시 왕국으로 고쳐야 된다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개혁성경의 치명적인 또 오류 중에 하나 천국이라고 하는 이런 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자 그렇게 얘기하면 성경 처음 접하시는 분은 되게 신약성경을 이제 접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신약성경 처음 읽으면은 마태복음을 이제 읽게 됩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계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 탄생하는 일도 이제 나오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도 나오고 이런 가운데 이제 3장에 들어가면은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제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 그래서 3장 2절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 개혁성경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제 되는 말씀이 나와요. 또 조금 이따 이제 보겠지만 예수님도 4장에 이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개혁성경 표현에 따르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혁성경 그대로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되면은 아 예수님이 이제 천국을 알려주러 오셨구나 천국 복음을 이제 전하러 오셨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혁성경의 천국이 그럼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 영어로는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Heaven이 at hand. 요 핸드가 요 핸드잖아. 핸드가 요 바로 옆에 있잖아요. 여러분, 핸드가 저기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 손이 한 1km쯤 떨어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핸드. 여기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가까이.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Kingdom of Heaven이라고 원래 말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영어 성경도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개역 성경은, 개역 성경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나온 거의 모든 성경은 천국으로 이거를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영원토록 사는 그곳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천국은 그럼 영어로 뭐냐? 네, heaven이에요. 영어로 heaven. 우리 죽으면 heaven에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hell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hell의 반대는 heaven이고 heaven의 반대는 hell이에요.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영어 요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나 침례자 요한이 와서 선포한 거는 heaven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한 게 아니고 kingdom of heaven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 보이시죠? heaven 이건 한 단어고 kingdom of heaven은 세 단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든 아니면 예수님이든 그 유대 땅에 오셔서 그 두 분이 선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침례자 요한의 사역의 대상은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침례자 요한은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선포하지 않았어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했고, 그럼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에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 말씀 선포에 거의 99.9% 그 사역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 누구에게만 선포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만. 그렇죠? 마태복음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 읽어보시고 그 다음 칸은 넘겨주시죠.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이제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 들어가지 말고 이방인들한테 가면 안 된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도시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방인하고 이렇게 합쳐져서 반쯤 이스라엘인 이런 사람들한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열두 제자, 열두 사도, 또 예수님, 침례자 요한 이분들이 3년 반 동안 이런 사역을 예수님과 같이 했는데 이 사역의 대상이 누구냐? 이스라엘 집에, 이스라엘 집이라고 성경에 가서 보면 다윗 집, 아합 집 이렇게 집이 나와요. 집이라고 하는 게 집이 아니고 가문 아니면 집안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집안에 속한 자들, 이스라엘 백성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라. 그래서 너희는 가면서 뭐라고 선포해야 되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나병 환자들 정결하게 하며 죽은 자들 일으키고 마귀들 내쫓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뭐예요? 메시아 표적. 왕국이 가까이 올 때 이사야서라든지 가서 보시면 메시아가 오면 이와 같은 표적, 기적들을 일으키라고 그렇게 이제 일으키신다고 되어 있으니까 구약 성경의 기록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병든 자들 고쳐주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그렇죠? 나병 환자들 정결하게 여러분 지금 저런 일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요? 그건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흉내만 마귀 쫓는다 귀신 쫓는다 그러고 빗자루 들고 이러는 거지 진짜로 정말 예수님처럼 하려고 하고 제자들처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죽은 자들을 일으키고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그건 못하니까 귀신아 물러가라 그것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냐? 메시아 표적으로서의 저와 같은 일들을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구약시대예요? 신약시대예요? 저런 모든 게 진행이 되는 게.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에 예수님 십자가 전까지, 그러니까 구약인데 아주 구약에, 예,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저거를 지금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넌센스가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침례자 요한과 열두 사도와 70인과 이 모든 사람들의 사역의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렇죠? 이들에게 표적들이 이렇게 나타난 거는 메시아 표적들을, 예, 그거를 이루어야만 메시아로서 사람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저런 일들 해라. 자, 그러면 메시아는 뭐 하는 사람이냐? 구약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예, 메시아가 온다.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왕이 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영원 무궁토록 이 왕국을 다스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가서 보시면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 누가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31절에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아 아들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왕좌를 그에게 주면 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이잖아요. 집을 통치하며, 집이라는 거 얘기했죠? 가문, 예, 가족 사람들, 그죠? 이거를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된다는 거죠? 왕으로서 통치한다는 거잖아요. 그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 왕국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는 그런 왕국이기 때문에 그 왕국의 이름이 하늘의 왕국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침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선포하여 이르기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걸 얘기할 때는 메시아가 왕이 돼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이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구속할 그런 분으로 오셔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영원토록 왕으로 통치하는 그 일, 그 일이 바로 어떻게? At hand, 바로 요 손앞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선포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킹덤 오브 헤븐 할 때 오브란 말은 소유격도 되고 목적격도 되고 주격도 되고 또 뭐가 있어요? 거기에 근원이 어디다? 킹덤 오브 헤븐, 하늘로부터 오는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 기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이제 가서 보시면, 자, 킹덤 오브 헤븐을 중국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천왕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천왕국. 그렇죠. 킹덤, 왕국이고. 그렇죠. 킹이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하늘. 그래서 중국말로 번역하면 천왕국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중국어 성경에 뭐로 번역이냐? 천국으로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왕을 빼놨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렇게 그냥 보면 뭐 똑같은 거겠지. 그런데 이게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천국은 헤븐이고 천왕국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 세우는 그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를, 저걸 천왕국을 천국으로 번역해갖고 지금 한국어 성경, 일본어 성경이 다 천국으로 저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의 이런 축약으로 인해 하늘의 왕국이 천국으로 뒤바뀌는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총 주제를 얘기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온 우주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왕국은 통치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왕국 통치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그게 성경의 총 주제예요. 성경의 그 총 주제가 그건데, 그 왕국인데, 그 왕국이 하나도 안 나와요. 개혁성경이나 이런 우리나라 성경에는 왕국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이러니 그 성경을 읽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사람의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의 설립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의 그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구원이 있고 마귀의 멸망이 있고, 그렇죠? 이런 일이 있는 거지, 사람을 구원하는 게 그게 성경의 총 주제가 아닙니다. 성경의 총 주제는 하나님 뜻이 온전히 온 우주 공간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 그게 성경의 총주제, 그거 이루어지는 걸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 국가의 통치 체제는 누가 그 권력을 행사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 개개인이 통치 권력, 주권을 이제 행사하면 그러면 우리가 보통 민주국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왕이 홀로 통치하면 왕국이 된다,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 속에 하나님의 통치 체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처럼 그냥 여러 사람들 뜻을 투표로 다 물어갖고, 그래갖고, 아, 너희들 뜻이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게 민주국인데, 성경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만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왕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왕국. 스가랴서 14장 가서 보시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가서 보면 그날에 이제 7년 왕국의 맨 끝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 어디 내려오시냐,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9절에 그 주,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뭐가 돼요? 왕이 된다고 돼 있잖아요.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또 가서 보시면은 16절 또 17절에 예루살렘을 대적하였던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아있는 모든 자가 참으로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그 왕의 왕, 아주 대문자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 군대들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이스라엘의 그 일곱 개 명절 중에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장막절, 그거는 이방인들도 천년왕국 때 지킨다.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누구든지 그 왕, 곧 군대들의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이런 체제, 이거를 성경은 킹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뜻이 온 우주공간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왕국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개념, 킹덤, 하나님의 왕이 돼서 온 세상을 치리하는, 그래서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정정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처음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왕들을 세우고 해도 그냥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왕이 되는 이와 같은 그 체제, 이것이 이제 구약 시대의 이제 체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가서 보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제 오시잖아요. 아기로 태어났어요. 아, 그래서 동방에서 지혜자들이 와가지고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냐 그렇게 묻잖아요. 요 아기가 요만한 애가 태어났는데 뭐라고,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 왕, 그렇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도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왜요? 내가 왕인데, 왕으로 지금 왔으니까, 왕이 이제 왕국을 세우려고 하니까 하늘의 왕국이 바로 요 앞에, 요 손앞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 쓰인 명패에도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그렇죠? 나사렛 예수. 마태복음 21장 37절. 그러니까 다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진짜 왕을 이야기하는 거다. 진짜 왕이지 뭐 어떤 다른 의미의 영적인 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된 대로 메시아로, 특별히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셔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3년 반 동안 모든 메시아 표적들, 심지어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와 같은 기적들까지 다 보여주시면서 이들에게 내가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된 메시아고 너희들의 왕이다. 그렇게 기다렸잖아요.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다가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니까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3년 반 공생애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바로 그 왕이다, 이렇게 이제 자신을 제시하시는데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 반대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마태복음 23장 이런 데 끝에 이제 조금 이따 읽겠지만 가서 보시면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하고 나를 받아들일 때 재림의 때까지는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그 왕국이 연기가 되는 거야. 그 연기가 되는 이 기간 사이에 뭐가 생겨요? 교회라고 하는 게 지금 생기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고 했던 게 뭐예요? 왕국을 이루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 왕국을 마귀의 유혹에 빠져 넘어가서 죄를 짓고 그걸 이루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국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성경을 읽고 읽어도 그저 맨날 하는 게 구원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 뭐 좀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 마가복음이 이제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 1절 14절 우리 킹잼 성경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1절 이게 나온 다음에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뭘 선포해요?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한다. 이렇게 돼야 맞는 거거든요. 근데 NIV나 개혁성경은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가 빠졌어요? 왕국이 빠졌잖아요. 이렇게 성경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 같은 걸로 계속 저 읽어봐야 그냥 뭐 하나님 복음을 선포했구나 이렇게 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올바른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왕국 이거를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왕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번역을 하니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천국 가. 그렇죠? 다 그 천국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는 거구나. 그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그런데 성경의 원래 뜻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늘에서 오는 왕국, 왕으로 내가 왔으니까 왕국이 바로 요 손앞에, 요 앞에 와 있으니 나를 믿고 메시아 왕국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뭐 그건 뭐 영어로 읽으면 그냥 너무 명백한 그런 뜻이고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고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선포하러 왔다고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거의 99.9%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읽으시면서 그냥 계속 이렇게 하면 천국 가는 거구나 하고 지금 구약이란 말이에요. 구약시대 율법이 지금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그 율법이 있는 말씀들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 어떤 목사는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지옥 간다 그러고 그냥 대놓고 그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지옥 간다 그러고 예수님 믿다가도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가지고서 그냥 열심히 행위해야 된다고 하다가 또 로마서 가면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고 이러니 1년에 365일 중에 그냥 왔다 갔다 뭐 은혜로 된다고 하다가 또 마태복음 해서는 또 거기서 율법의 행위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하다가 이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도 헷갈려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왜 그래요? 신약과 구약이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의 왕국을 주시러 온 거지 천국을 주러 온 게 아니다. 물론 천국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신약 시대를 십자가를 통해서 여셨지만 이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유대 땅에서 활동하시던 그 3년 반 동안의 그 사역은 전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사역이었다. 이런 거를 이해를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6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여기 나오는 너희 100% 유대인들이에요. 1차적인 대상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미국에 있는 침례교인들, 우리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습니다. 왜 외우지 않느냐? 이 말씀이 틀리다 뭐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주기도문의 대상은 유대인이지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간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왕국이 오는 걸 그렇게 간구하고 메시아 오는 걸 간구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앞부분 읽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이름이라고 하는 게 그 전 인격체를 나타내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분으로 여겨지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킹덤 성경 같으면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게 뭐예요? 하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걸 지금 개혁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렇게. 여러분 무슨 나라고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적어놓으면 말 그대로 그냥 두루뭉술한 거거든요. 뭐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무슨 뜻이란 말이에요. 무슨 뜻, 그죠? 무슨 나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번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이게. 근데 이상하게 다른 나라 가서 공사할 때는 대충을 안 하고 엄청 잘하는데 하여튼 국내에서 뭐 하는 건 다 대충. 대충이 성경도 지난 100년 동안 저렇게 대충 이렇게 하니까 대충 기독교가 이렇게 돼서 대충 믿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은 대충 믿는 거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믿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킹잼 성경처럼 그대로 읽으면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아,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 오는 거구나.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니까 그게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이게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 이게 하늘의 왕국이죠. 자, 그럼 하늘의 왕국이 어디에 나오느냐? 처음으로 다니엘서에 이제 나옵니다. 다니엘서 가서 2장에 가서 보시면 2장에 이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본 커다란 형상이 나와요. 그래서 바빌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제국이 쭉 변하는 이 왕들의 시대에 왕들이 쭉쭉 변천이 되면서 맨 마지막에 세상 끝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한 왕국을 세운다면 어디에 세우겠어요? 이 왕국을 하늘에 아니면 땅에? 아, 땅에 세우잖아요. 하늘의 하나님이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땅에 세워요. 그래서 그 이름이 하늘의 왕국이에요. 그 이름이 하늘의 왕국.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고 오직 유대인들에게 남겨지며, 도리어 이 모든 왕국들, 세상에 있는 모든 왕국들 다 부수어 산산조각내서 소멸시키고 영원히 선다. 그래서 아까 스가랴서 읽은 것처럼 천년 왕국이 되면 한 왕이 존재하고 그 왕이 모든 걸 다 다스리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으뜸가는 그런 민족이 되고 모든 민족들이 다 가서 장막절을 지켜야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를 다니엘서 2장 44절에 거기 모든 것들의 끝에 왕국들이 변천하고 맨 마지막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한 왕국을 어디에 세워요? 이 땅에.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저 이스라엘 땅에,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예루살렘에. 그렇죠? 어떻게 해요? 올리브산에 재림하셔서 그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는 그런 일. 그래서 저게 하늘의 왕국이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왕국을 주러 왔다. 회개해라. 돌이키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늘의 왕국을 가져온 나 왕을 믿으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 그거를 제시하러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이 주어진 그 1차적인 뜻, 그거를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암탉이 자기 날개로 자기 병아리들을 감싸고 하듯이 그렇게 안아주고 뭐 표적들 다 보여주고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들 그거 행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모든 거 다 메시아로서의 모든 표적들 다 보여주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안 믿겠다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1장 30에 31절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전해지면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시점까지 뭐가 열려요? 유대인, 이방인 할 거 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이런 신비의 이건 기관이 이제 형성이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드디어 이제 교회 시대가 다 끝나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됐어요. 재림. 자, 그럼 재림하시면 뭘 세우실까,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기 전에 또 온 세상에 다니며 선포해야 될 복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복음은 무슨 복음이겠어요? 왕국이 가까이 온다. 그 복음. 그렇죠? 그걸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왕국이 가까이 온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마태복음에, 마태복음 가서 보겠습니다. 24장, 13절, 14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이 천국 복음이 여기 개혁성경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예, 선포가 되면 그때 끝이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왕국의 이 복음 다시 말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복음이 이때는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가 돼요. 예, 이제 왕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지만 모든 민족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이런 시대가 열리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번역이 돼요? 왕국의 이 복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외쳤던 복음이 뭐예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누구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에 가서 보시면 14만 4천 그렇죠? 유대인들의 그 열두 지파에서 나온 12,000명씩 나온 14만 4천 명 이 사람들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선포할 그런 복음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워 이제 재림하시면은 왕이 올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선포하는 이와 같은 이 왕국의 이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때가 온다고 예수님이고 얘기했는데 아 글쎄 이거를 천국 복음이라고. 이렇게 또 해놓으니까 천국 복음 전해야 된다고 또 열심히 이렇게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아전인수식 그냥 자기 성경 해석으로 자기 도처가 돼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다. 예,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 여기 예, 끝까지 견디는 자도 다 어떻게 해석해요? 목숨을 내걸고 주님께 헌신해라 끝까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가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가 다 돼서 7년 환란기가 끝나면 그때 끝이 온다는 그 끝이지 죽을 때까지 목숨 바치라는 그 끝이 아닙니다. 맞죠? 예, 지금 이러한 맥락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예, 다시 말씀드려 로마서 이제 11장 25절 26절 거기 가서 보시면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다 들어온 뒤에 교회 시대가 막을 다 내린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남아있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믿음을 가진 그 이스라엘이 모두 구원받는 그 일 그 일이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에 기록이 돼 있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요? 끝이 오는 거예요 무슨 끝이에요? 7년 환란기 끝이 되면서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가서 보면 요한계시록 7장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그래서 4절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해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다 이스라엘 그렇죠 자손의 모든 지파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혀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온 세상 두루 다니며 뭘 선포해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왕이 오실 때가 됐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7년 환란기에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왕국의 이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퍼지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왕으로서 하늘로부터 이제 땅에 강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14장에 기록이 된 대로. 그러니까 뭐 선교단체, 교회 등이 마태복음 24장 천국복음을 온 세상 모든 미전도 정도에 다 가서 이제 전해와야 그때 예수님이 오니까 빨리 가서 전달해야 된다. 나쁜 의미 아닙니다, 제가. 근데 그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한 그런 결과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후천년주의, 자기 힘으로 뭐 하면은 그땐 예수님이 오신다. 이러한 그 발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의도가 그게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마태복음 끝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묻히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실 때가 됐어요. 그 승천하실 때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서 사도행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면 1장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장 3절에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그들에게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왕국에 대한 걸 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요, 6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이제 왔을 때 예수님께 이제 여쭈어 묻는 거예요. 주여, 여기 킹잼성에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시키려 하십니까? 조금 아까 얘기했던 3절에 나온 그 왕국, 그게 뭐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외치고 다녔던 그 왕국,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그렇죠? 예, 이제는 그거를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좀 시켜주시려고 그럽니까? 예,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했던 그 왕국, 그거를 주시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이거를. 개혁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 이거 위에 있는 킹잼 성경하고 밑에 거는 그냥 완전히 뜻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의 그 왕국, 주님이 3년 반 동안 이렇게 선포하고 다녔던 그 왕국을 이제는 회복을 시켜주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더니 그건 너희가 이제 알 바가 아니다. 그 왕국이 회복되는 때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 왕국,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왕국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그 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하실 거고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해서 온 세상에 돌아다니면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린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의 그 왕국이 회복이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게 언제 될지는 이제는 아버지 손안에 맡기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래서 성령님의 시대가 열리고 교회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결국은 이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왕국, 그 왕국이 재림의 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개혁성경은 또 이런 데서도 오역을 해서 완전한 오역을 해서 이걸 읽고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버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로마 카톨릭 교회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잘못 번역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뭔지 교회가 뭔지 뭐 다 짬뽕이 돼갖고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대체 신학, 한국 성도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늘의 왕국이 설립되는 것, 특히 천년 왕국이 저 이스라엘 땅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올리브산으로 다시 온다는 게 저게 스가랴서 있는 이런 거가 무슨 연관,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게. 이걸 안다 그래서 뭐 더 뭐 훌륭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책이 주어진 의미를 1차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올바로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어요? 하늘의 왕국이 뭐냐고 얘기하면 올바로 가르쳐줘야죠. 그렇죠? 예, 그런 이런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학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어려서부터 이렇게 잘못 번역된 성경을 읽고 이것으로 말씀을 공부한다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뜻, 원래 뜻을 이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이런 시점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구절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비유 해석을 하고 특히 구약 성경 이런 거 읽으면은 그냥 이게 역사적 사실로 하나님의 치료가 이루어지는 사실로 대하지 않고 그냥 난 다 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냥 읽으라 그러니까 읽으면서 어떻게 큐티 아, 이 안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자꾸 다 나에게 적용한 나한테 무슨 말씀이 오늘 제비 뽑아왔더니 좋은 이런 말씀이 나오고 이렇게 큐티로 이런 큐티 재료로만 사용을 하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신학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와 같은 심오한 신학이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게 구원파 머린다 구원. 예. 그거 어느 면에서 얼마나 유치한 거야. 예. 어떤 구원파는 아예 그냥 구원받으면 성화도 그냥 100% 이루어진다 해서 성화 얘기하면 다 쫓아내는 이런 구원파도 있어요. 구원받으면 그 순간 성화도 다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뭐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방종으로 이끄는 이게 얼마나 유치한 일입니까? 이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 땅의 교회라고 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왕국을 세우려 하시고 그래서 주기도문도 주시고 그것대로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오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원대한 계획 안에 사람의 구원도 들어있고 마귀가 파멸되는 것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의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구원파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면은 그럼 아주 작은 그런 그리스도인 이제 되는 거죠. 기존 한글 성경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성경에서 왕국으로 번역 뭐 이게 루터 성경에도 보면 다 왕국으로 번역이 됐거든요. 이 킹덤이라고 한 단어는 성경에 총 342회가 나와요. 원래는 왕권이란 뜻이에요. 킹쉽 이렇게 돼 있는데 후에는 주로 왕이 다스리는 통치체제 왕국을 의미하게 됐어요. 이런 중요한 단어를 나라, 천국 아니면 그냥 국 바사국, 여러분 바사국 들어봤어요? 바사국, 바사국 군이 이렇게 번역되네요. 다니엘서에 가서 보면 바사국 군이 나타나서 가브리엘을 막았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 읽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어요? 바사국 군이 페르시아, 바사 페르시아 군이 통치자, 페르시아의 통치자 이거를 바사국 군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 이걸 읽고 어떻게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러니까 이런 중요한 단어를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안 된다. 일관성 있게 킹은 다 왕으로, 킹덤은 다 왕국, 그렇죠? 또 어떤 경우에는 왕권 이렇게 다 번역을 해야만 그래야 성경을 쭉 찾아서 왕하고 왕국만 딱 찾으면 어떻게 되는구나를 신학자나 누구 도움 없이 그냥 성경을 읽으면은 딱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경의 핵심 주제를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러면서 성경의 핵심 주제를 보여주는 이 왕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전형 용어로 전락을 해버렸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모이는 데가 뭐예요? 왕국회관이잖아요. 영어로는 킹덤 홀 이렇게 얘기해놨잖아요. 거기서 김밥 천국이 나오는 거잖아요. 김밥 천국, 왕국회관. 왕국의 이해가 이제 부족하므로 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이런 걸 가지고 오해하는 그런 해석이 교회 안에서 난무하죠.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 개혁성경 가서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하고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 있잖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는데, 아, 독사의 자식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나? 천국이 있나? 그렇죠.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게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나라로 번역하면 그 뜻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 무시하고 뭐라 그래요? 천국은 진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평안하면 천국이다. 그렇게 말한 목사나 교회가 얼마나 많아. 이 구절 이렇게 가져다 대면서 마음이 평안하면 천국이고 마음이 불안하면 지옥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국을 부인을 하고 이 마음이 평안하면 그게 천국이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그 인본주의적인 이런 해석이 얼마나 많아요. 자, 누가복음에 가서 보시면, 개혁성경으로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오느냐고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다그쳐서 디맨드 했어요. 어느 때 오는지 빨리 얘기해라. 그러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오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 이게 뭐야? 왕, 내가 지금 왕으로서 이미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왕으로서 심판하는 그런 자로 와 있어서 너희 가운데서 심판을 집행할 자로 와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왕이 오면 왕국이 임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왕으로 와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를 심판하려고 지금 너희 안에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마음이 편안하면 천국이고 마음이 불안하면 이 지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대목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왕국으로 번역을 해야 내가 왕으로 지금 여기 너희 속에 와 있다는 이런 뜻이 이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라로 번역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보니까 개혁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천국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렇죠. 하나는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 이거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는 천국. 그럼 여러분 이게 같은 개념이라는 걸 이해 못 하잖아요. 그럼 뭐야?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못할 때 그걸 하늘로 표현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해야 이게 같은 개념이 되는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 그럼 여기는 사람의 아들 그래야지. 이걸 인자로 번역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미가서 이런 데 갔으면 하나님이 인자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게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이런 넌센스가 지금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본 하나, 나는 인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긍휼 베푸는 걸 인자로 표현했는데 이게 개혁성경이 인자로 생각하고 예수님 가리키 인자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일, 이게 다 중국 한자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 아버지와 동일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사람하고 똑같은 모든 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체에 가지고 있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이렇게 번역을 해야 그래야 신학이 전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신학이. 그게 원래 히브리말 그리스말에 주어진 그런 개념이고, 영어나 뭐 독일어는 다 그렇게 번역을 했고, 근데 이제 한국말 성경이 이렇게 중국어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무지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이제 됐어요. 그래서 왕국이 성립되려면 무엇보다 이제 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질문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왕으로 너희 가운데서 와서 거하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100년 동안 개혁성경이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정말 많은 사람들, 그것뿐이 없으니까 읽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성경으로 자리매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시간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하는 거는 그런 좋은 역할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고 오류가 많다. 이렇기 때문에 킹제임 성경 올바로 번역이 돼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담고 있는 이 킹제임 성경, 이 킹제임 성경을 여러분이 꼭 읽어야 된다. 제가 오늘 어떤 분들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어떤 분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책이 나옵니다. 건국전쟁 책이 나와요. 건국전쟁 우리가 봤잖아요. 거기 책에 추천사를 써달라 그래서 그래서 쭉 읽는 가운데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고 다시 종의 멍에 얽매이지 말라. 뭐 개혁성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읽으실 때 자유 뭐 그러니까 프리덤, 와, 프리덤을 이렇게 주시고 뭐 종에서 벗어나게 이렇게 이제 이해가 돼요. 뭐 자유인이 되라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제가 감독하고 이야기를 하고, 예, 그다음에 예, 그 출판사 사장에게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쓰면 이게 안 된다. 이승만 대통령이 사용하던 영어 킹제임 성경, 그 킹제임 성경에 있는 그 단어 그거 그대로가 그대로 살려야 된다. 여기 나오는 자유는 리버티예요. 프리덤이 아니고 리버티. 그다음에 여기 종의 멍에가 아니라 속박의 멍에.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이 자유민주주의, 미국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프리덤이 아니에요. 리버티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거예요. 리버티. 그 뭐예요? 죄와 사망과 마귀와 지옥의 속박에 갇혀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해방의 자유를 주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 해방의 자유, 그 리버티를 깨달은 사람들이 세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미국이고 그걸 그대로 우리나라에 갖고 와서 우리에게 이 해방의 자유를 선사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다. 그래서 감독이 그걸 설명을 하고 그리고 출판 사장에게 이거 바꿔야 된다. 그래서 사장님이 오케이 그렇게 하시고 킹제임스 음정역 밑에 영어 다 쓰고 이승만 대통령이 사용하던 경우 킹제임스는 그대로 번역 이렇게 해서 밑줄 쳐라 리버티 리버티 그 다음에 거기 본디지라고 하는 거 이 속박 이거 밑줄 치고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고가 아니라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에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 얽매이지 말라. 그러니까 이승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건 딱 두 개예요. 해방의 자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속박의 멍에 그 두 개가 그 사람에게 머릿속에 아주 그냥 가슴속에 파묻혀서 속박의 멍에에서 벗어나 해방의 자유를 내가 얻고 우리 국민에게 줘야 되겠다. 이걸 평생 실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멋있게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거. 해방의 자유, 리버티. 얼마나 필라델피아 이런 데 가면 자유의 종이 있다 그래. 프리덤, 배로 프리덤 아니 리버티예요. 우리 여기 인천에 가면 메가더 장군 있는 자유공원이 있어요. 프리덤 파크가 아니라 리버티 파크예요. 리버티. 이게 참 영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그런 걸 다 전달을 해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이런 성경. 이게 우리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그 책에는 우리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해방의 자유, 속박의 멍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그런 좋은 책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내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